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 1장 3절 말씀부터 볼게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구절은 아주 신랄한 풍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두 마리 그 동물은요, 흔한 말로 좀 소, 나귀, 그럼 좀 지능도 높지 못하고 좀 우둔하다고 그럴까요? 뭐 그러한 하여튼 짐승, 동물의 상징 아닌가요? 소는 좀 충실하지요. 이렇게 뭐 일을 할 때 있어서 소처럼 일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반면으로 보면 좀 멍청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들도 자기의 먹이를 주는 그러한 주인들은 알아볼 수 있는 지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매기 목사님께서 텍사스에서 목회 일을 할 때 교회 건너편에는 풀로 뒤덮인 빈 그 주차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겉옷에는 그 뭐랄까 이제 헝겊조그라고 기운 그 뭐 누더기 옷이겠죠. 그러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작은 당나귀를 그 풀밭에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 당나귀가 풀을 뜯는 동안 이웃에 있는 소년 소녀들이 그 당나귀를 이제 뭐 타기도 하고 뭐 그 아이들 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 매기 목사님도 한 번씩 그 당나귀를 타보았다고 그럽니다. 당신께서 그 등 위에 올라섰을 때 당나귀는 이 매기 목사님에게 아무런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후 늦게 그 당나귀 주인이 이제 왔는데 그 주인이 터벅터벅 이렇게 다가오자 그 당나귀는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그리고 당나귀가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는 척 하는 것이죠. 그날 밤 자기에게 밥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미물과 같은 이 미련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당나귀는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와가 반대로 말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만큼 어리석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더 솔직한 대답일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자란 어떤 소년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 이웃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저녁 식사를 위해서 이웃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흥분에 휩싸여 아주 들썩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녁 한 5시쯤 되자 옷을 입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항상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익숙해 있었던 그 소년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초대받았던 집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은 눈을 떠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약간 당황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소년은 여러분은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시나요? 라고 물었었죠. 그러자 주인이 약간 당황해하면서 그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는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너는 꼭 나의 개와 같구나. 어서 기도하려무나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개도 말이죠.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고소는 그 인자를 알,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거 이로 말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오늘날 인간이 동물로부터 지혜에 진화되었다라는 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교육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까? 인간은 마치 동물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 영리할 수 있다고 보죠.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물이 인간들로부터 진화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주 저속하게 취급되어지고 저속하게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법정 변론을 시작하시면서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4절 속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 인간을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는 온 땅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에서 이미 물러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위를 빼앗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도덕적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으로 추방되어 침착처럼 뭐라 그럴까요? 좀 떠밀려 나셨다고 하나 할까요? 아, 참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대의 교훈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개념들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할 때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깨에 무지개를 두르고 양털 같은 구름 가장자리에 앉아 계시는 긴 수염을 기른 이빨 빠진 노인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단순하시며 나이 많고 감상적인 분으로 사람들이 취급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냔 말이죠. 하나님은 포도 한 송이를 움켜쥐거나 파리 한 마리를 잡을 만큼의 힘이나 용기도 없는 분으로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을 나약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은 그저 구식 난로 곁에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면서 뜨개질이나 하는 유약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깨닫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허물진 백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 주셨던 개인적인 초청에 대하여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그분이 의도한 바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 것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참이 아픈 현실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5절에서 7절을 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거기에는 도덕적인 두려움과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직도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고발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의 병든 머리, 병든 마음, 피곤한 발바닥,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 깨끗이 나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장 8절 9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 거기에 충실한 남은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취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 사람들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패역의 세상 가운데서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자, 1장 10절로 가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하나님은 상세히 설명하시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영적인 배교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배교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대한 고발을 구체화하십니다. 그분은 명백한 단서를 잡고 그분은 그들의 특별히 잘못한 점을 증명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유다에게서 가장 나쁜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의 단서를 잡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매우 잘못된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건축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희생물을 가져오고 율법서에 따라 예배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솔직히 그것은 오늘날 믿는 자들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심이 기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수련과 단련에서 나오는 그 힘을 우리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할지라도 마음이 그 안에 없을 때, 그리고 믿는 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때는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외적인 형태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증거들과 담대한 신앙 고백은 그를 상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의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순종함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것이죠. 순종할 때에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15절로 17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기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그의 고발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배교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두려움과 국가 안의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인처럼 법정에 섰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말자. 왜냐하면 너희들은 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1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참 이거 이사야서 1장 18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암송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은 이사야 53장 안에서 더욱 상처받고 더욱 고통을 당하고 다르게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상처를 받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벌을 받으셨고요. 재판을 받으셨고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는 계속하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기브온은 그의 책에서 로마의 멸망에 관한 다섯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정의 신성과 거룩함의 약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욱더 많아지는 세금과 자유 배식을 위한 공공의 그 돈의 소비와 대중 남녀 간의 어떤 뭐라 할까요? 그 좀 안 좋은 파티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에 미치고 스포츠가 매년 더 부흥되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비윤리적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진짜 적, 즉 개인의 책임감의 부패는 안에 있을 때 막대한 군비의 건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 안에서 부패하는 것은 수많은 군사를 세운다 할지라도 이것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단순히 형식으로 흐르고 삶의 감각을 잃고 사람을 지도할 힘을 잃은 종교의 부패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부패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부패하면 그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종교를 역사의 보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듯이 국가의 쇠퇴는 영적 배교에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나인 홀드 니버 박사는 자유주의는 우리 시대의 비극적 경험들에 대해 그러니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나인홀드 리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박사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미시간 대학의 알버트 슈마라고 하는 박사가 계신데 지금부터 지난 50년간 경건한 조상의 유산으로부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씩 쇠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 밑바닥에 와 있다라는 그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런가 싶어요. 미국에게는 그러나 출구에 있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의 인내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나라도 진정한 소망이 주의 복음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위한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출구가 있고요.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출구를 생각하십시오. 방종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출구를 들이마시십시오. 과학은 말합니다. 당신의 출구를 발명하십시오. 기업은 말합니다. 당신의 출구를 움직이십시오. 공산주의는 말합니다. 당신의 출구를 급습하십시오. 군국주의는 말합니다. 당신의 출구를 위해 싸우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아갈 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유다에 대한 고발을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에서 나아갈 길을 제공하신 후에 그분은 부드럽게 경고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